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는 오늘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큰 확신은 없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성막을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어찌 보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법궤와 성막 부근에는 피비린내가 충만했고, 그것은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해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취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에덴 동산 이후로 육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를 본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주님의 피가 승리의 이유이며 조건임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기 전의 우리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범죄로 인해서 어둠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나 인류를 향한 사랑은 마다하고 육체와 마음이 우리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해서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가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7절에 연이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완전한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이런 이유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기게 되고 더 넓게는 과거 우리와 같은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넓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적인 우리의 절망과 저주의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 우리 자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자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주하기를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참소하는가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는 이 죄인은 당신과 당신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영원히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죄는 사탄의 참소로 수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므로 사탄의 이런 고소는 아마도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 위에 부어지는 그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의 피로 우리의 수치스럽던 양심이 편안함을 얻고 우리를 향한 사탄의 참소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같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저주를 너희에게서 넘기겠다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인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죄를 정복하고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사람들처럼 여기서는 공의롭고 저기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때는 공의롭고 또 1년 뒤에는 공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을 수 없는 부정을 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선언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형벌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죄의 속죄를 위한 피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의 중심이었던 율법의 중심이었던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결국 말라서 바스러지고 말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래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나뭇잎과 같이 바로 바스러지지 않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은 적어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아마 가장 질긴 옷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범하는 것이고 생명은 피를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이치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이 드려져야 되고 또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을 죽여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위해 드리게 하셨습니다. 피가 흘려졌고 하나님의 그 짐승의 가죽으로 죄인들을 위한 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흠없는 귀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은혜를 베푸실 일의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더 이상 영원 속에서 바스러지지 않고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영적인 수치를 가리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과 그것이 육신적인 부분에 머무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영혼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 유월절 행사가 이 원리의 완벽한 그림이었다고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 것을 죽이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명령을 하셨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온 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천사는 애굽의 온 땅을 활보하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을 죽이시는 두려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죽이질 않고 회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거죠. 사람의 피가 아닌 이 흠없는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한 피가 온전히 하나님의 피여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칠 수 없고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긴 했지만 그 짐승의 생명은 한 사람의 한 번의 범죄에만 유효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유한한 속죄였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 없는 피만이 속죄가 되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지구촌에 우리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인류의 죄를 위한 값을 치를 만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피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유일한 하나님의 완벽한 죄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받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수치는 피로서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깨끗게 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에 들어가고 그의 피가 우리 죄에 부어짐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특별한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마련하시고 또 이것을 인간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를 두고 세우는 언약이고 그것은 곧 생명을 두고 세우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하반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주님께서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전하는 말씀을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것은 구약에 이스라엘과 세웠던 언약과 다른 한 번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새 언약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의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기를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의 모세 율법의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100번, 1000번 고백을 해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본문의 19절에 보는 대로 바로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을 받고 비로소 사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서 보는 말씀들이죠. 인간의 수치, 그것은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만 씻을 수 있는 치명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소망인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의 피가 사탄의 참소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지음으로써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인간은 범죄함으로 같은 동료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최초의 아담도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결국 죄의 두 번째 효과는 우리 인간관계에 흠집을 내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결과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사람을 참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에덴의 범죄 후 사람에게서 영은 죽었고 사탄의 소화에서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밤낮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죄를 옮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였고 사탄을 대항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역시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요한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이 참소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치 못하도록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 속는 대신에 그들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도의 피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함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그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지난번에 생각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치료는 과거에 우리가 범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 2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죽음과 저주의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참소하는 사탄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참소당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거짓으로 인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약속을 매일의 삶에 반드시 신뢰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시간이나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것이고 죽음과 죄를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화롭게 하고 사탄의 참소를 우습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주님의 이 능력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한 약속이 되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